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낸받은 신자의 본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또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에 이어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와 마가는 얘기하지 않은 것을 누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것 때문에 과연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또 있어요.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마태나 마가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이 복음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강조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어떤 내용이 되겠어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이런 의문은 신자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불필요한 생각이냐면은 우리는 이 성경 내부의 그 성경 그 내용에 사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믿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느냐? 여기에 온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참된 자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성경은 우리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그 호기심을 해결하고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이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오늘 주보 이단 칼럼에서 오늘부터 이제 한국에 활동하는 이단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처음에 이제 신천지가 이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뭐 잘 아시죠? 그 교주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인에게 아내가 있었다. 그 사실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인이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 창조했다면 어떻게 가인이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싹 들어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창조를 했는데 성경은 단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한 대로 성경을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인간의 이제 논리에 어떤 상황에 꽤 맞추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런 걸 아주 잘해요.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문자대로 꽤 맞추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들의 말이 옳고 성경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 성경은 다르게 말하느냐, 과연 이걸 사실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여러분 다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런 이야기도요. 이 마태나가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증거하려는 예수님 이야기에 불필요 해서 제외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누가는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님 이야기에 필요하니까 이 70명을 보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될 일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12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하고 또 70명의 그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에서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서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둘 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려고 보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성경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묻혀버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2 제자를 그 파송한 이야기는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줘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파송한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수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수가 70이었죠. 그리고 그 70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어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70명은 이스라엘 전부를 의미한 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애굽에 70이 내려가는데 그 70이 장차 이스라엘이 되어서 애굽에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 그 70은 이스라엘 전부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의 수가 또 70명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로는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 70 역시도 이스라엘 전부를 의미하는 그런 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따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오늘날 이 세상에 보낸받은 신자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나 이 70명을 파송한 이야기는요 단순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도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자꾸 보려는 사람들은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받았으니까 전도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이걸 말하다 보니까 전도할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시는 것은 무슨 어떤 전도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둘씩 보내셨다. 이것도 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죄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 증하지 말고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해라. 이런 규례가 그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죄 있다고 확증을 하려면은 증인을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그 죄의 사건을 확증을 하라는 겁니다. 대개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그 규례를 사건을 더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라 이렇게들도 이해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보다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은 왜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 그 증인이 증언을 써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감정, 뭔가 좀 나쁜 그런 관계에 있다면 증언을 바르게 할 수가 없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뭔가 저 사람한테 해가 될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항상 보복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 인간이니까.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란 얘기는요, 그 안에는 인간은 그만큼 악하다, 악한 존재다, 이게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확실하게 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70명의 제자를 둘씩 보냈다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둘씩 보냈다는 그 안에는요,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을 심어놓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보냄받은 70명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악해, 그런데 안다.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단순히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그 사실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악하다 그랬을 때에 그런 악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예루살렘의 그 길은요, 악한 인간에게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구라도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죄 없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요. 죄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살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악한 인간이 악한 사람을 향해 갔을 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귀한 걸 내어놓는다면 증거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잊어버렸다면 보냄받은 자기부터 십자가 은혜의 가치를 마음에 안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냄받아 할지라도 결국 쓸데없는 말만 짓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 복 받는다느니 뭐 11점 하나님 30배 20배 100배 축복을 갚아준다느니 그런 말만 짓거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마치 그게 소중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본인부터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보다도 돈을 더 복 받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걸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큰 은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받은 전도자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악한 존재다. 나부터가 거기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게 소중한 것이 뭔가 이걸 품고 나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둘째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한 사람은 가지고 말빨이 안 먹히면 두 사람은 뭐 공격해서 뭐 그걸 뱉고 오라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추수에 부름받은 일꾼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뭐 하여튼 교회가 전도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전도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러한 뭐 뜻으로 또 뭐 써먹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뜻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추수의 의미는요 전도해가지고 사람 교회로 데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추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런 의미보다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는 나누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추수라는 것이 추수할 때 그 필수적인 작업이 뭐예요? 몽땅 막 거둬가지고 막 창고에 드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다른 말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모아놓고 쭉정이를 버려버리고 이게 추수 작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알곡은 뭐고 또 가라지는 뭐겠어요? 알곡은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 잘 섬기는 사람, 가라지는 목사한테 드는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그런 말을 하여튼 하게 된다는 것이 인간은 악한 존재임을 이미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있는가 여부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 은혜를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하다. 이 본질에서 벗어난 채 말하는 은혜 형식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이지 형식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은혜, 은혜라는 말이 좋으니까 남발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목사를 섬기라, 흥건 복받는다 이런 말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그 속에 은혜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또 그게 마치 복받은 길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대로 하려는 사람은 문제죠. 그 역시도 마음에 주의 은혜가 담겨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 소중함을 인간 악하게 여기에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 땅이 잘 되는 걸 찾으니까는 엉뚱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 자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보낸 받은 자로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요 이 추수는 주님의 추수지 우리의 추수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에서 일꾼이 부해지는 것이 아니고 추수꾼인 주님이 부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추수를 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모아들여가지고 교회가 부해져 커지려고 한 여기에 추수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수꾼의 자리에 올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70명을 보낸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도 들었고 또 잘 아는 그런 내용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단지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걸로 다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악하다. 이걸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나타나고 맺어지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로지 악한 인간이 무엇으로 천국 가는가. 여기에 삶의 무게를 두는 겁니다. 악한 인간이 무엇으로 천국 가는가. 여기에 삶의 무게를 두게 되면은요, 세상서 우리가 뭐 돈 벌었다, 사업 잘 된다, 건강하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일반 신자는요,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거리면서 남을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을 싫어하게 되죠. 그런 길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은 어린 양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리에게 짓밟히고 당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어린 양을 무슨 탱크에 태워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힘 없는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이리 가운데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보내심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붙들려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공격해서 복수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죽으시면 그런 세상의 싸움에 예수님 전혀 개입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70명을 그런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보낸받은 신자는 어린 양처럼 살아야 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보낸받은 자가 가야 될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살라고 보낸받았으면 이 어린 양이 이리의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발버둥을 쳐버리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지금 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살라고 보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이리처럼 똑같이 살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똑같이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린 양이 성깔이 생겨버립니다. 아주 성깔이는 그런 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어린 양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린 양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정말 어린 양으로 모인다면 교회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교회가 항상 다툼도 있고 경쟁도 있고 이기려고 하는 있고 자존심을 세우는 거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 구분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보냄받은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리의 모습이 나와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요. 인간은 악하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은혜에 머물려야 되는 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 피를 증거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내 열심 높임받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자꾸 이런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어린 양의 모임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리의 모습으로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보내신다고 하지만은 사실 인간은 원래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 이리가 스스로 어린 양으로 변신하는 건 이건 없습니다. 이리는 이리의 속성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어린 양으로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이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의 세상에서 정말 경쟁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간다. 이건 우리의 속성에 성격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린 양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죠. 70명에게는요, 갈지어다. 명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그 70명이 어린 양 길로 가도록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돕고 일하시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70명에게 어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70명이 어린 양으로 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보낸받은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낸받았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교회를 데려와야 되고 이런 사명에 주어졌다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보낸받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보낸받지 않습니까? 근데 내 스스로 어린 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가라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어린 양 길로 가도록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삶, 그 삶은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잘 살았다고 해도요, 그 마지막이 저주로 끝난다면 그 삶은 실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내시고 계속에 붙드시고 다스려요.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예초에 뜻하신 어린 양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간섭하는 그 신자의 마지막은요, 저주가 아니고 생명이죠. 그래서 그 인생 또한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간섭만 의지할 뿐이지 이 땅의 것을 의지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길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전대, 배낭, 신발 이걸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여행이 편하려면은 그 전대 배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지를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한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신 분이 있는 것처럼 여행길에서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은 뭐 목사가 교회에 생활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의미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꾼은 추수를 위해 보낸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꾼에게 삭스 마땅하다는데 그 삭스는 일꾼이 일한 대가로 주어진 삭스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일꾼으로 보내받았지만 일꾼 일한 건 없어요. 일꾼 해야 될 일은 어린 양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 일을 일꾼으로 보내받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린 양의 길로 가도록 간섭하시고 말씀을 권고하시고 다스리면서 그 길을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어린 양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일하시면 결과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일꾼이 받는 삭스는요, 내가 이만큼 일을 잘해서 받는 대가 이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 일꾼을 보내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내가 일했다 이리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일꾼과 자기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다, 내가 일한 걸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일을 적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적게 받아야지 나보다 많이 받으면 불만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게 주어진 삭시 주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따라서 불만이라는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것으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자는 경쟁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더 신앙 가져서 비교하지도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도 않죠. 이게 어린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라. 그 병자들이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증거는 병자가 고침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한 병자는 육신의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리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병들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병이라는 것이 뭔가 붙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병들었다, 악한 세력에 붙들려서 이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병정하고 이기기 위해서 이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모든 걸 주의 은혜로 여기는 그런 대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서 그게 많든 적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당연한 삭스라, 은혜라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어린 양의 모습을 고쳐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고치심과 고침받는 일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 그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보낸받은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낸 증거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를 이뤄간 증거물로 존재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이 바로 인간의 악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 흘린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를 못하면요, 이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린 양의 모습보다도 이리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보여질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해도 성깔 튀어나오는 그런 사나운 어린 양으로 그렇게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을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 그분이 우리를 가라고 명하신 예수님. 가라고 명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계속 우리 붙들고 다스리면서 어린 양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일의 속성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계속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러한 것을 어린양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어린아이 길에 뜻을 두게 되어진다는, 이건 참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간섭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걸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살기 바쁜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십자의 은혜 나 그거 필요 없다. 이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넌 이방인이야. 이런 표식이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기준은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결국은 이방이냐 아니냐 이 얘기는요 교회를 나오고 나오지 않고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교회도 이방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을 가라고 하신, 보내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낸받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오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신 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버림받아야 될 악한 나를 주께서 붙드시고 건드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을 높이고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처럼 모든 뜻을 주께 두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이기고 높아지고 뭐 쫙 꼭대기에 그런 높은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 여기에 뜻을 두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본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를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고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인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은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것도 여러분이 보낸받은 지금의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보낸받았다는 그 의미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보낸받은 우리의 할 일, 주님이 우리 평안이 되신다. 그 사실을 드러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고 제 아래 붙들린 나의 실상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보낸받은 여러분의 삶의 본분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시고 과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더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린 양의 길로 가도록 보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익의 싸움에 항상 개입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고쳐가시면서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이기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저 주님처럼 생명이 된 그 길로만 가면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신자로 그러한 보냄받은 자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